예, 우리 다 자리에 앉아서 오늘은 고린도 전서에 있는 짧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말씀과 10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저희가 엎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리 숙인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곳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 심령을 향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일에 우리가 시편 116편을 생각하면서 성도 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성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시편 116편 15절 말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죽는 것을 대단히 귀중하게 보신다. 그러면 성도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한 성도의 죽음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도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요리 문답 37번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성도의 죽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 주시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답한 것은 신자가 죽을 때에, 믿는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이렇게 우리는 소요리 문답 37번을 답하였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모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하나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의 주춧돌이 되고 우리는 건물 하나하나 지어가는 그 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있는 긴밀한 생명의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러하기에 우리와 그리스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가 없고 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잃어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에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영혼과 육신이 나뉘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와 그 죽은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 영혼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그 영광 가운데로 가는데 그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간다. 무슨 연옥이 있거나 무슨 중간에 좀 머물러야 되는 이런 것이 없이 죽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그 몸은 어떻게 되는가? 그 몸에 대하여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믿던 사람이 남겨놓은 몸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하나가 떠나갈 때에 그들 곁에서 가까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몸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그를 이제 화장을 해서 재로 또는 그 시체를 무덤에 묻어서 그가 그 육신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같이 고백한 것은 그 몸 또한 그리스도와 여전히 연합하여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육신은 다시금 영광스럽게 주님이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육신은 다시 살아나서 영혼이 지금은 육신 없는 그 영혼으로 영광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영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을 기다린다 하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영혼은 즉시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간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은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육신도 영혼과 함께 영원토록 그 천국의 즐거움 가운데 행복 가운데 지나가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요약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영광이라고 이야기한 이 천국은 그러면 어떠한 곳인가? 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간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우리에게 그 천국을 설명해 달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천국 가봤어? 당신이 천국 봤어? 만져봤어?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만나봤어? 당신이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알아? 물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각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떠한 죽음 후에 대한 해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에 그 신선들의 이야기를 저희는 그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신선들이 그 무릉도원에서 그 늙지 아니하는 그 열매를 따 먹으면서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에서 수천 수만 년을 그렇게 살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어떤 그 나무꾼 하나가 그 신선 노름하는 데에 끼어들었는데 도끼를 가지고 같이 그 노름 그 자리에 가가지고 무슨 이제 장기를 두다가 그래서 잠시 장기를 두고 이제는 돌아가야겠다 했더니 벌써 도끼자리가 다 썩었더라, 뭐 한 천년 흘러간 것 같더라, 뭐 하는 이러한 그 신선들의 그 많은 시간 가운데 그저 자기들의 삶을 즐기는 이러한 신선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황천으로 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주머니 없는 그러한 수의를 입혀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그 황천으로 잘 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그 돌봐드리기를 원하는 이러한 그 우리의 토속 신앙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는 모슬렘들은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그 자기들의 종교를 위하여서 9.11 때 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그들은 파라다이스에 가게 되는데, 낙원에 가게 되는데, 그 낙원에 가면 엄청나게 큰 집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고, 그곳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엄청 많고, 그곳에는 수많은 처녀들이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낙원은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하였던 큰 집과 그리고 많은 음식과 많은 옷과 그리고 많은 육체적인 연락을 즐길 수 있는 그 대상들이 넘친다. 그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또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 삶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기억나는 사람은 옆 교회 다니는 어떤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꿈을 꾸었는데, 몇 시간 꿈을 꾸었는데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뭐 이런 그 꿈을 꾸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한 시간 동안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 가니까 엄청난 무슨 뭐 보화가 있고, 가니까 무슨 어느 목사님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서 그를 받고, 뭐 이제 뭐 지옥에 갈 줄 알았는데 뭐 이 사람은 여기 와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실감나게 천국을 자기가 꿈에서 보고 왔다고 간증하고, 그래서 모에 앉아가지고 또 간증을 열심히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는 요즘 계속해서 이 번영신학 그분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분들 가운데 또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떤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좋은 것들이 가득, 뭐 좋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뭔가 보화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보았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려고 다 준비를 해놓은 것인데 그들이 기도를 안 해가지고 구하지 않아가지고 또는 믿음으로 잘 구하지 못해가지고 주지 못하고 남은 것들이 이 천국에 이렇게 잔뜩 쌓여있다. 이것을 내가 보고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지고 싶은 가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놀고 싶으면 마음대로 놀 수 있고 그저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그저 끝없는 시간 가운데 만족해하는 그러한 곳으로 여겨지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은 어떻게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이 천국은 각각 다르게 보여집니다. 세상에서 누구든지 죽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대하는 것은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다, 파라다이스에 갈 것이다, 낙원에 갈 것이다, 더 좋은 곳에 갈 것이다. 그것이 모두의 바람입니다. 과연 그렇게 모든 사람은 더 좋은 곳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인가? 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각 종교가 그 주장하는 것이 다를 때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과연 이 천국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가 믿을 유일한 안전한 대상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규칙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서는 이 천국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천국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116편 시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배로운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은 완전한 것들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것을 그 옆에 지켜두실 리가 없기에 그곳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보배로운 것이다. 그래서 천국은 보배로운 천국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배로운 천국,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대상들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만을 모아두신 이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이 보배로운 천국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천국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은 당연히 천국을 포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건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에.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면은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위엄의 보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그 위엄의 보좌, 그 우편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둘러서 그 짐승들과 그리고 그곳에 많은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할 때에 무소부재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그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은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특별히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성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궤 위에 그 시은소, 그곳을 지성소다. 가장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이 있는 그곳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빛나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보좌가 그 천국에는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하나님이신데 그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성품을 취하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이 되시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며 그는 사람이십니다. 오늘 그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아는 것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그는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가 부활한 그 첫 열매, 영광스러운 육신을 가지시고 오늘 그 천국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영광스러운 육신을 가지시고 천국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천국은 어떠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영적인 우리의 머리 가운데 만들어낸 어떠한 그 상념이나 그러한 그 존재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세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할 때에 그곳에 먼저 간 성도들의 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천사들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영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이 그곳에 거하신다. 그래야 그곳에는 영적인 존재들만 있는 지금 현재는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시고 그곳에 계십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에녹이 엘리야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거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부활이 없이 그들은 영광 가운데 그 육신을 가지고 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천국은 그저 영적인 존재들만 있는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천국은 어디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은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에서 11절에서 그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위에 있다. 하늘은 위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리우실 때에도 승천하실 때에도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 천국은 하늘에 있다,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 어디에 천국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또 우리는 묻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은 그 천국에 갔던 사람의 고백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것은 바울사도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다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셋째 하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늘, 천국은 하늘에 있다, 위에 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셋째 하늘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늘은 우리가 아는 비와 눈이 생성되고 그리하여 이 땅 주위를 둘러싼 그 이 하늘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을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린다 하는 그 하늘을 우리는 첫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성경에서 또 하늘을 보면 높은 하늘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여러 별들이 있는 그 하늘을 욥기 22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별들이 있는 그 하늘을 우리는 그 2층 하늘이다, 둘째 하늘이다, 이렇게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그러면 어디인가? 이 셋째 하늘에 대하여서 우리가 제가 자라날 때에 그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소련 그 우주인이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는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지구 주위를 돈 그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소련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인을 그 우주선에 태워서 그 보낸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전에 들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했는지 어떤 신문을 통해서 봤는지 이러한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이 우주선을 타고 이 하늘에 올라와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하였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런 얘기를 했는가 궁금해서 어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이렇게 유리 가가린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그 사람이 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 사람이 한 이야기 가운데 전혀 그런 말은 들어있지 않고 후르시초프가 그 신앙을 반대하면서 모든 종교를 반대하면서 가가린이 이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후르시초프가 그 말을 했고 가가린 자신은 그런 말은 안 했다, 이렇게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자신은 그 러시아 정교도 교인으로 그 자기의 딸을 세례도 주고 또는 그 믿는 사람이었다, 가가린은 그런 말 안 했다, 이런 것을 읽어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련 사람 그 후르시초프가 이야기한 건 그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천국이 어디 있냐, 천국은 그저 당신들이 만들어낸 상상이고 올라가서 봐도 요즘에 엄청난 텔레스코프를 엄청난 이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저 우주 끝까지 그 13억 년 넘는 130억 년이 되나요? 하여튼 그 엄청난 거리에 있는 그 빛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를 살펴보아도 그 어느 곳에도 천국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 우주를 그러면 넘어서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천국은 그렇게 거리상 먼데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13억 광년 지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뭐 이러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이 천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엄청난 먼 우주를 넘어선 그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천국은 가까운 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보지 못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인데 천국을 보지 못하는가? 그건 성경에 얼마든지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집에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 소돔성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 문을 집에 들어가려고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니까 그들은 눈앞에 문을 두고도 보지 못하였다고 그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는 사건은 얼마든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방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자신을 숨기우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한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천국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서 가리워져 있습니다. 먼 곳에 있기에 우주 너머에 있기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가리워 두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천국을 보지 못하는가? 지금은 가리워져 있기에. 그러나 그 천국이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는 날이 있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가리워진 천국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육체가 그를 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천국이 이 땅에 드러나는 그날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여 새 예루살렘을 이제 허락할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천국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리워져 있기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먼저 간 성도들의 영이 있고 그곳에 에녹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이 있고 그리고 엘리야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이 있는 그 천국은 존재하며 그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어디 있는가? 위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그곳.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는 그곳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하여서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읽는 것이 있다면은 천국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설명을 해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죄악 가운데 불완전한 우리의 몸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그 바울 사도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가라고 말한 사람은 여기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그곳에 가서 천국에서 많은 말을 들었고 내가 많은 것을 보았고 그렇지만은 내가 이것을 다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천국을 보고 와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가니까 이러한 보물이 많더라. 가니까 길에 아주 황금이 깔려 있고 그 성은 아주 엄청난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천국이 정말 아름답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진정한 천국을 본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면은 그 성은 그 천국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과 천국의 다른 점이 가장 두드러진 점은 무엇인가? 많은 보화가 있고 살기가 좋고 그것보다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고 비치는 곳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가리워진 영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육신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우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계속 바라보며 생활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변화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영광에 그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이 판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날에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의 영광을 그는 바라볼 수 없어서 그는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는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그 영광이 빛나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그 사람이 보고 온 곳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어떠한 보화도 아닙니다. 내가 쓸 면류관도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얼굴의 광채, 그리고 그를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원한 엄청난 우리를 구원하신 지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하심,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시되 그 아들에게 그 죄값을 대신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광을 천국에서 그들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천군 천사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은 그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곳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승리의 왕으로서 이제 그 나라를 건지기 위하여 오는 왕으로 생각하며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한 그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날 천국에 승리하신 주님 앞에서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며 그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였다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는데 주일날 하루 그 아침 저녁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세세토록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그들이 존재하는 동안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영광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들은 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 한 시간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질 때는 없습니까? 찬송을 왜 하나님께 하여야 되는지, 그 찬송의 의미에 대하여서 그것이 내가 왜 이 찬송을 해야 되는지 쉼 없이 찬송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너무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여서 쉼 없이 그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우리는 이야기는 듣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쉼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그것이 진력이 나지 않겠는가? 어제도 그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이제 형제님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하도 9개월 동안 좋으니까 처음에는 날씨 참 좋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그저 날씨 좋은 것은 당연해지고 어쩌다가 한번 구름이 끼고 비가 조금 오면 아 이거 왜 날씨가 이 모양이야. 그래서 그 날씨 좋은 것에 대하여 전혀 더 이상 새롭게 느끼지 않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얼마쯤 하면은 실증이 나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쉼 없이 경배한다, 예배한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명한다고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은 그들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천국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노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다 있어서 그의 성전에서 그가 특별히 계시는 그 영광이 그에게 드러나는 곳에서 이곳에서 말하는 성전은 어떠한 그곳에 그 하늘에 성전이 따로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 주시며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그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되 쉼 없이 하나님을 그들은 섬긴다고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천국에는 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서 밤낮은 쉬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잠잘 필요가 없이 그들은 쉼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일하지만은 그러나 피곤하여 이제는 고만 들어가서 잠시 쉬었다가 잠 좀 자고 나와야 되겠다. 이것이 필요가 없이 쉼 없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내 일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일 가운데 또한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섬김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섬기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내가 사랑을 하며 남을 돌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 모자람을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또는 좌절하고 또는 피곤해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섬김에 완전함이 있기에 항상 만족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에 죄악이 조금도 들어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실패할 염려가 없고 그들의 사랑 가운데 어떠한 흠이 없기에 그들의 섬김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쉼 없이 섬기되 더 섬기기를 원하고 더 기뻐하고 더 만족하고 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그곳에 대하여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곳은 끝없는 안식이 있는 곳이다. 천국에 대하여 우리는 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수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배고픔을 우리가 목마름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천국에 갔을 때에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헤어짐이 다시 없습니다. 죽음이 다시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망과 고통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곳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릴 수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 보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 것이 이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만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찬송할 그날은 조금도 시작한 날보다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장소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할 때 아, 그 처소가 충분한 원베드룸일까 투베드룸일까 우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에게 만족한 장소의 제한이 없는 시간과 장소가 제한이 없는 만족한 그곳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려보기 어렵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곳을 천국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천국에 대하여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누가 막상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내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제한된 우리가 천국의 완전함에 대하여 천국의 모든 충만함에 대하여 우리는 말로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만족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한 가지 더 아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의 눈으로는 아직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없고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귀로 들어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은 우리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일하여서 우리의 노력으로 돈으로 주고 사야 될 그러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구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을 때에 이 천국은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피값으로 이것을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는 불완전한 가운데에서는 천국에 있을 수 없기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완전하게 의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사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업이 무엇입니까? 유산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했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있기에 그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그를 사랑한 자들에게 왜 주시는가?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에게 입양된 자녀들이기에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또는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하기에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천국의 유업을 오늘 맛볼 수 있다고 완전한 그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직 기다려야 되지만 천국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조금씩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천국을 오늘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성찬에 임하였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심을 종종 느껴보지 않습니까?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나마 맛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 자신이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였을 때 그 눈물과 수고한 땀 가운데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조금씩 맛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천국에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의 조그만 부분들을 조금씩 느끼며 그 행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저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저의 아버님께서 1974년에 폐암의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한 4개월 후면은 큰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엑스레이과에서 그 의사들이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하나님께서는 제 생활을 정리해 주셨는데 직장을 나가지도 않고 그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지낼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일생에 그때 6개월 특별히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님 옆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신 다른 길이 없는 이제는 분명한 죽음이 앞에 있는 그 아버님 옆에서 아버님께서 성경을 좀 읽어라 하시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찬송 좀 불러달라 하면 찬송을 불러드립니다. 처음에는 몹시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꺼렸지만은 그것이 점점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즐거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아프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또 무슨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와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같이 많은 기도를 하고 제 자신도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6개월이 흘렀고 아버님께서 과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그 천국이 너무도 가까우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천국에 가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갈 천국에 대하여서 그때 저는 그것이 확실함을 그때 만져보았습니다. 그 느낌이 그 경험이 한 3개월 정도 지속되었던 때를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제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천국에 대하여 이제 확신하게 되고 이것은 너무도 확신하고 내가 만져본 것처럼 내가 본 것처럼 내가 그곳에 갈 것에 대하여 난 이제 확신할 수 있다고 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여러 가지로 천국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때에도 느껴보았습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잘 믿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에 그와 함께 믿음 가운데에서 같이 생활하신 분들은 그들의 천국을 가까이에서 맛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생활 가운데 깊이 들어갈수록 그 천국은 더욱 값지고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이 땅의 것을 찾느라고 분주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것인가, 내가 더 건강할 것인가, 내 자녀가 잘 될 것인가. 믿음의 길은 그러한 이 땅의 것을 더 찾을 수 있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주로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3층 셋째 하늘을 가서 보고 온 그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는 쉼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 땅을 피하여 고난을 피하여 숨기 위한 피난처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고자 하는 열망하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 내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 내가 육신을 떠난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나에게 죽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 그것이 그의 진정한 간증이었습니다. 왜? 그가 천국을 보았기에, 그리고 천국을 귀하게 생각하기에, 그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저 언젠가 갈, 그저 먼 곳의 이야기가 하는 오늘 그곳을 바라보며 오늘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의 삶의 목적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어가며 마지막에도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곳, 그 천국, 그곳을 나는 바라본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와 얼마나 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은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습니까? 천국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보고 얼마나 듣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그를 귀하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 보배로운 천국, 이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생활 가운데 더 깊이 자리하고 이 가운데 행여나 그저 어떻게 하다 보면 나도 천국에 가겠지 막연한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자들밖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곳에만 우리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의로움이, 완전한 거룩함이, 완전한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업이지만 우리가 멀리 숨겨두고 만지지 않기에 오늘도 영광스러운 기업을 다시금 저에게 보여주시며 너에게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기에 감사하옵나이다.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시민권이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가 그곳을 바라며 그곳을 향하여 잘 달려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과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러 영원토록 예배하며 영원토록 섬기며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